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서해상으로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2월 첫째 주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와 각국의 반응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으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제재에 중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각 당 후보를 뽑기 위한 첫 번째 경선이 아이오와주에서 열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확산에 대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반세기 동안의 군부 통치를 끝내고 문민정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새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로 문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북한이 이달 안에 서해상으로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무책임한 도발이라며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북한의 위성 발사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광명성 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북한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지구 관측용 위성 광명성을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서해상으로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ITU의 산제이 아차랴 공보국장은 북한이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가동 기간이 4년인 광명성 발사 계획을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차랴 공보국장은 그러나 현재로선 필요한 정보가 다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네.
북한은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히면서도 주파수와 궤도 등 자세한 정보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는 국제해사기구 IMO도 같은 날 북한으로부터 받은 위성 발사 계획을 토대로 해당 지역과 시간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위성 발사 계획을 공표했는데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이번 통보를 계기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단호한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번 조치를 또 다른 무책임한 도발이자 국제의무의 명백한 위해로 간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는데도 중국을 유엔의 제재에 동참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케리 장관과의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북한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다만 중국이 이런 노력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지 구체화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공표에 관한 미국 정부의 반응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발표 직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을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고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특히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북한이 끝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입장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박 대통령이 또 성명을 낸 것은 결국 혹독한 대가의 핵심이 강력한 유엔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이 앞으로도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일침을 놓고 북한의 이런 오판을 막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유엔 제재를 거듭 촉구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북한을 제재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압박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정부의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핵개발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네.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지구 관측용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도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의 그 같은 권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현재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미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즉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만 답변했습니다.
그런 중국 정부가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를 평양에 보냈습니다. 이런 중국 정부의 대화 노력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인데요.
네.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지난 4일 2박 3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 소우두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 특별대표는 해야 할 말은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특별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지만 뚜렷한 답을 받아내지는 못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우 특별대표가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그리고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부상과 잇따라 만나 중국과 북한의 양자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봉황위성TV는 이와 관련해 영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우 특별대표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우 특별대표가 북한의 이른바 위성 발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평양을 방문했는지 모른 채 갔다가 현지에서 알게 됐는지 확실치 않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평양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가 됐을 텐데 북한이 중국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북한과 중국의 관계 어떻게 될 것을 전망하십니까?
네. 북한 당국이 중국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북한으로서는 제갈길을 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할 텐데요.
네.
그렇게 되면 북중 관계는 또다시 경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로 볼 때 북한을 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논의가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압박 속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까지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놓일 것이고 북중 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이 과연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지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지난 4일 북한의 신중한 행동을 촉구하면서도 북한이 결코 위성을 발사하려 한다면 중국도 제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중국의 입장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 국제사회의 반응과 입장들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과 관련해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도한 건 일본 언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어 지난 3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한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의미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이는 일본에 대한 도발 행위로서 미국, 한국과 연대해 발사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공, 영해를 침범하면 요격하도록 하는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습니다. 또 북핵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해온 러시아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모로글로프 차관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동북아 지역에서 추가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에 관련 결의를 무조건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 보도자료가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이른바 광명성 위성 발사 계획 공개와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과 입장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문제점과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물리적으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자산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 척만 운영하던 해군 이지스함을 두 척으로 늘려 각각 서해와 제주도 남방 해상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1단과 2단 추진체를 모두 추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지상에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가 공중에는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PSI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방부에서 국방위기관리회의를 열고 지금 상황은 군이 비상한 정신적 물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모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설날을 전후한 닷새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네.
한 장관은 한국 국민들이 설 명절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대비 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앞에서 짚어본 대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일제히 반대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 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적인 목적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는 북한이 지난달 6일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실험에 이어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을 보여주어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만큼 가졌다고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또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책임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언인 군사강국 건설을 일단락 짓고 당대회 이후에는 본격적인 경제강국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 권력층으로서는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결속을 이끌어내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양 교수는 또 북한의 모든 화살이 결국 미국을 향해 있다고 지적하고 올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미국 차기 정부와의 군축 협상이나 평화협정 논의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위성과 미사일의 차이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국제기구에 통보를 하면서 광명성이라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주변 국가들은 이를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간주하는 것일까요?
네. 한국의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국제기구에 주장한 위성 발사가 실제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간주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한국, 캐나다, 일본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 확보를 핑계로 한 사실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우주 발사체와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체와 추진기관 그리고 유도 조정장치 등 핵심 기술이 동일합니다. 장거리 로켓에 무엇을 탑재하느냐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로켓 기술은 똑같은 것이죠.
네.
우주 발사체는 위성체를 대기권 밖에 있는 궤도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위성체 대신 탄두를 싣고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이 필요할 뿐입니다. 북한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공표에 앞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발사대를 증축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발사에서 사거리를 늘릴 뿐 아니라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 조정을 포함한 미사일 기술의 진전도 시도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미국 국방장관은 애슈턴 카터 장관입니다. 카터 장관은 10년 전에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입장을 밝혀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카터 장관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미 의회에서 2017 회계연도 국방 예산에 관해 연설을 한 뒤 의원들과의 문답에서 10년 전 자신이 주장했던 북한 미사일 기지 선제 타격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 이후로 당시와는 달라진 안보 환경을 거론했는데요.
네.
지금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이 심각한 위협이며 군사 분계선 근처에 배치된 북한군의 규모는 물론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는 특수전 병력 규모 등 모두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민간인 시절이던 지난 2006년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실린 공동기고문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한국의 승리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매우 맹렬하고 격렬한 전쟁이 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계기로 해서 이 한반도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입장이 감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지난달 13일에 열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비춰졌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가면서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25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고 군사적인 수준에서 말한다면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필요한 문제라고 사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반발하고 나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비난하면서 그런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공동보조를 취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잇따라 사드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전략적 우세를 차지하며 압박해보려는 책동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 건너 불보듯 방치할 나라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의 그런 비난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네, 북한이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며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잇따라 비난하는 데는 핵 이슈를 사드 이슈로 전환시켜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미국과 한국, 일본 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결 구도를 이끌어내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난은 사드 배치 자체의 위협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중국과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부각시킴으로써 대외 고립을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네, 한국 정부도 사드 논의에 대한 북한의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 대해 사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북한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지난 1일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이 외부에 선전전을 펴는 것은 자유겠지만 사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북한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의 이 같은 지적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논의가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촉발됐다는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네, 한반도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논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문이라고 한국 정부가 반박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장혜진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왜 듣겠습니다.
told me that we have no chance because my hair wasn't gray enough and my boots were too high. They told me I needed to wait my turn. That I needed to wait in line.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루비오 후보는 각 당의 후보를 뽑기 위한 첫 아이오와 경선에서 공화당 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뒤졌지만 분위기는 가장 고무적입니다. 예상 외 선전으로 공화당 내 다양한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출신의 루비오 후보는 1971년생으로 올해 44살의 젊은 나이입니다. 쿠바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바텐더와 호텔 청소일을 했던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29살에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최연소 주 하원의장도 지냈습니다. 성실성과 추진력으로 유권자들의 인정을 받은 루비오 후보는 2009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남미계 2세라는 점에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중남미계 유권자들을 공화당으로 모을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호감을 주는 외모도 정치인으로서 자산이 됐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한반도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고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현 정권을 미치광이 정권으로 묘사하면서 미국에 점증하는 위협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원에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아이오와 전당대회가 끝난 뒤 경선 승리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자신이야말로 민주당 후보들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후보의 상승세가 다음 경선지인 뉴햄프셔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마르코 루비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드디어 미국 대통령을 뽑기 위한 유권자들의 투표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 본선거는 올해 말에 열리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부터 각 당의 이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유권자들의 투표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선은 뭐 전통적으로 매년 이 미국 중부의 아이오와주에서 전당대회 형식으로 열리는데요. 이번 주 지난 1일에 열렸죠.
네, 자세한 경선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이 미국의 대선 경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이 이제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죠. 경선도 이제 각 주별로 실시를 하는데요. 주마다 방법도 다양합니다.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차이들이 있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번에 아이오와주처럼 이 전당대회라는 형태로 치르는 곳이 있고 또 예비선거로 치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전당대회는 이 해당 주의 각 지역구의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벌인 뒤에 지지하는 후보를 이 토론을 통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집계해서 이 그 주의 승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이와 달리 이제 예비선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일반 선거처럼 투표소에서 투표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선이 이제 뭐 이번 주에 아이오와에서 치렀고 다음 주는 뉴햄프셔주 이렇게 이제 매주 실시를 하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승자의 윤곽이 대강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각 당의 후보를 이제 지명하는 과정은 여름에 이제 전국의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아이오와 당원대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예상보다 각 당 주요 후보들 사이의 경합이 치열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모두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는데요. 우선 네. 민주당부터 보면은요. 사실 뭐 민주당에서 이제 절대적인 강자로 이제 여겨졌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죠. 힐러리 네. 클린턴 후보와 버몬트주 상원 의원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접전을 치렀습니다. 대의원 확보율을 보면요.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9.8%, 샌더스 후보는 49.6%였으니까 뭐 거의 사실상 동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의원도 이제 나눠 가졌는데 클린턴 후보가 승리를 선언했지만 사실 예상 밖의 선전을 한 샌더스 후보가 더 이제 진영은 더 고무된 분위기였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 후보죠. 일찌감치 뭐 클린턴 후보와 대결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네네네.
대결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아이오와주 네.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도 실제로 샌더스 후보 진영에서는 선거자금 모금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지지자들이 더 모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더스 후보도 이 선거 결과 후에 미국 정치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이렇게 자축하기도 했고요.
네, 민주당 쪽 결과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공화당 쪽 결과를 보겠습니다. 공화당에서도 당초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네, 사실 이 아이오와 전당대회를 실시하기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테드 크루즈 후보가 28% 지지율로 1위를 했고요. 트럼프 후보는 24%, 그리고 이 마크 루비 후보가 23%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크루즈 후보는 승리를 선언하면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3위를 차지한 루비오 후보도요. 예상 밖의 선전으로 고무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후보가 이 공화당 내에서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좀 극단적인 면이 있다면 이 루비오 후보는 좀 중도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공화당 내 이제 다양한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민주당 두 후보 간의 토론회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오와 전당대회 전에는 마크 오말리 후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양자간 토론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오와 전당대회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인 이 오말리 후보가 이제 중간에 이제 중도 사퇴를 하면서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토론이 이제 맞짱 토론이죠.
네.
진행이 됐는데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이제 격돌을 했고 이 그동안에는 좀 점잖은 분위기로 진행이 됐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오와 전당대회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치열한 접전을 벌인 만큼 이 토론회에서도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발언을 주고받으면서 치열한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뭐 한 사람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진 못했고 양측 모두 선전했다는 그런 팽팽한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경선은 이제 오는 9일이죠. 이 뉴햄프셔주에서 예비선거 형태로 열리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지율 조사 이제 이번 주에 실시된 가장 최근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요. 민주당은 샌더스 후보가 61% 지지율을 보였고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은 그 절반 수준인 30%였습니다. 뭐 두 배 이상인데 조사 결과대로라면 샌더스 후보가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이고
네.
분위기를 상당히 가져올 수가 있겠죠. 앞으로 다른 이제 주들에서의 경선을 앞두고요.
네.
클린턴 후보는 워낙 이제 지지율 격차가 크다 보니까 사실상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미 이번 주에도 뉴햄프셔주보다는 다음 경선지인
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화당은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9%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네네.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18%로 2위입니다. 테드 크루즈 후보는 아이오와에서는 1위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지지율 조사에서는 3위인데
네.
하지만 앞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아이오와 전당대회에서도 지지율 조사와는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뉴햄프셔주 예비 선거도 일단은 이 뭐 민주당은 뭐 샌더스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지만 공화당의 경우는 좀 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각 당 후보를 뽑기 위한 첫 번째 경선이 아이오와주에서 열려서 앞으로 5개월간의 전국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지난 몇 주간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지금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곳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중남미 국가들이 많이 이제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남미와 이제 접했기 때문에 우려가 높고 최근에 이거 워싱턴 주변에서도 이 중남미 지역을 여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감염된 사실이 확인이 됐었죠.
네.
뭐 다른 지역들도 이제 우려가 높은데 지난 1일 이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 이 마가렛 찬 사무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겠죠?
네, 최근에 지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확산된 국가가 브라질입니다. 그런데
네.
이 브라질에서는 지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 신생아 소두증 또 그 밖에 신경 장애 같은 이런 그동안엔 희귀했던 질병들이 증가하는 그런 이례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찬 사무총장은요
네.
이런 브라질의 이례적인 현상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이 소두증
네.
이 소두증은 이제 머리가 작다는 뜻이죠.
네.
이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아기에게 치명적인 소두증을 유발한다는 수도 있다는 그런 지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지역에서는 이 소두증 아기들이
네.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신속하게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이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유발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죠.
네, 하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브라질을 비롯해서 최근에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곳에서 소두증과 함께 또 전신 마비 증상을 유발하는 희귀한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것도 발병을 했는데 콜롬비아에서는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또 나타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가레찬 WHO 사무총장도요. 아직 이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같은 신경질환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빨리 확산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WH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지원을 이제 집중하게 된 텐데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카 바이러스와 다른 신생아 소두증 같은 이런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일단 밝혀내야 되겠죠.
네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또 모기가 이 지카 바이러스의 중요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모기를 통제하는 것
네.
또 백신 치료제 개발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백신이 개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치료제도 없고요. 또 전문가들은 앞으로 개발까지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이제 모기를 통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네. 그렇다면 이 지카 바이러스 발생 지역으로의 여행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이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네.
여행 제한이나 뭐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까지는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
임신부는 해당 지역 방문을 할 필요가 있다면 좀 연기를 하거나 그래도 꼭 가야 될 때는 의사와
네.
상담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지카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고요. 또 이번
네.
주에 WHO는 이 혈액을 통해서 이제 수혈이나
네.
성관계를 통해서도 이 지카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는 것으로 전파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수혈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서 각국에서도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브라질을 비롯해서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대해서 임신부들이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 수를 이번 주에 24개국에서 28개국으로 늘렸고요. 그만큼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이겠죠. 특히 브라질, 콜롬비아처럼 최근에 지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된 나라들은 이 확산을 막고 이 모기를 통제하기 위한 방역 활동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올해 8월에 올림픽을 개최하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로 퍼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브라질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좋은데 지카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이번 주에 임신부들은 오지 말 것을 권고하는 그런 고육지책적인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죠.
네, 미국 정부가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방문을 자제하도록 한 나라가 28개 나라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나라들입니까?
28개국 중에 24개국이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주로 이제 열대지방, 열대기온을 보이는 이 더운 지역에 많이 지금 퍼져 있는데요.
네.
브라질, 온드라스, 콜롬비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인데 미국 대륙이 이제 쭉 연결이 돼 있죠. 사람들의 상호 방문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 WHO는 이 기온이 낮아서 모기가 잘 서식하지 못하는 저 북미 대륙 끝 캐나다나 남미 대륙 남쪽 끝 칠레처럼 그런 나라들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이
네.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고 올해 안에 40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아에 어떤 나라가 있나가 더 걱정이실 텐데
네네.
아시아에서는 현재 이제 미국에서 임신부 방문 자제를 권고한 나라는 태국뿐입니다.
네, 이 지카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좁은 적도대에서 주로 발생을 하다가 최근에 브라질에서 크게 유행을 하면서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브라질이 뭐 월드컵 같은 국제적인 대회를 많이 치렀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옮겨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에 어른들 뭐 일반 성인들의 경우는요.
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증상도 없이 지나가고
네.
2명도 다른 이제 바이러스 질병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뭐 열이나 발진 관절의 통증
네.
이 정도의 증상을 보이면서 대부분 그냥 낫는다고 합니다. 자, 푹 쉬고 영양분을 섭취를 하면요. 하지만
네.
이제 우려되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신부가 감염됐을 경우에 신생아가 소두증에 걸리면 이 뇌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를 겪고 또 사망도 이룰 수 있는 치명적인 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증상이죠.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콜롬비아에서는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른 희귀성 신경질환에 걸렸다가 사망한 성인들입니다.
네.
사례도 이번 주에 확인이 되면서 더 큰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확산에 대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주도하는 새 의회가 회기를 시작했네요.
네, 지난 1일이었는데 이 미얀마, 뭐 예전에 버마라고 불렸죠. 이 미얀마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기록될 날입니다. 지난해 11월 총선을 통해서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 구성된 새 의회가 네피도의 의사당에서 출범을 했는데 반세기 동안 계속된 군부 통치를 끝내고 이제는 문민정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중요한 날이었죠.
네, 미얀마의 변화를 누구보다 강하게 바란 건 바로 지난 선거에서 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미얀마 유권자들일 텐데요. 새 의회의 출범을 바라보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미얀마에서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것이 지난 1962년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또 민주화 노력이 있었고 특히 지난 199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을 거뒀는데
네.
이 군부가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감금하면서 이 미얀마에서 민주주의 시계가 몇십 년 동안 멈췄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주도하는 새 의회가 드디어 문을 연 겁니다.
이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전체 의석의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이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지난 총선에서 선출한 의석 중에서는 80%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가요, 총선에 앞서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의석의 4분의 1은 이 선거와 관련 없이 무조건 군부 인사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 의회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차지한 의석이 약 60% 정도인데
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다수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미얀마 전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새 의장도 선출을 했다고요?
네. 아웅산 수치 여사의 측근인 윈민트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민트 신임 의장은 국민의 뜻이 담긴 의회가 출범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면서 모든 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또 인권을 촉진하고 단합된 이 미얀마를 건설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 의회는 출범을 했지만 이 군부 출신인 테인세인 현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네, 3월 말까지인데요. 하지만 테인세인 대통령도요, 지난주 마지막 의회 연설에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테인세인 대통령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끝내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일궈냈고 이는 미얀마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미얀마의 정치 세력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새 정부에서 계속 협력해야 된다. 자신도 새 정부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테인세인 대통령도 뭐 40년 이상 군인을 지낸 군부 출신인데 지난 2011년 대통령 취임 후에는 민주화 개혁 또 경제 개방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었죠.
그럼 이제 곧 대통령도 새로 선출을 해야겠네요.
네. 미얀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정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지지하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뭐 매우 높죠. 다만 이 아웅산 수치 여사는요.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이 군부에서 만들어놓은 헌법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아웅산 수치 여사는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다수당 당수로서 국정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 의회에서 이 개헌을 다시 추진을 해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결국은 이 대통령으로 추대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누가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지 알려지고 있습니까?
아직 뚜렷하게 부각된 인사는 없고요. 또 이
네.
대통령 선거 일정도 지금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분열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미얀마에서 반세기 동안의 군부 통치를 끝내고 문민 정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새 의회가 출범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